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고스란히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점점 더 사람들에게 죄악이 관영하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여서 악한 일들을 행하기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시대에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릇된 가르침들이 만연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죄악으로 깊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 뭐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믿는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신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신들 가운데 하나를 내가 믿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관념들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더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러나 실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생각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44장을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넘기면 이사야 44장에서 이사야가 이방인들의 신들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이야기해줍니다. 여러분, 우상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대장장이나 목수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길거리에도 두고 높은 산에도 두고 자기 집 방에도 그것을 두면서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태도들은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철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나무로 그들이 땟감을 삼아서 방을 덮게 하고 몸을 덮게 합니다. 그것으로 떡을 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무의 일부는 신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나 지금이나 우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렇게 이사야가 이사야 44장에서 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적당하게 이용하면서 마음 가운데 위로와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폄하한다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은 행동들이 되게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많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말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와 같은 예배도 없고 단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꾸짖고 도무지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던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산다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선지자에게 벌거벗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이 사슬에 묶고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의 참혹한 모습을 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책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침내 멸망당하게 되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단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어떤 이익을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 왔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부르고 그것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위로를 얻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또 자기 자신의 그 존재감을 세워주는 그와 같은 가르침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때에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영적인 삶에 어떤 체험이 주어져서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완전히 잘못된 교회나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신앙의 중심에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한 것이고 그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이사야 40장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교훈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만 읽어봐도 여기에서 주는 위로가 그냥 보통 우리가 인간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죄인처럼 이 복역하는 그와 같은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멸망에 이르도록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의 귀인들과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그 땅에는 아주 비천한 사람들 몇 명만 남아있는 그와 같은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 사실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나고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금 돌이키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고통하고 있는 고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릇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가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서라도 심판 가운데서라도 긍휼하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진실로 큰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용서함 없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인생을 자기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 죄가 사해지지 않는 죄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앞으로 인생을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인생을 더 산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꺼지지 않는 심판과 영원한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라면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셔서 그것을 듣고 알게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는 괜히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냥 위로를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고 우리의 인생에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처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사야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들에 대한 죄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수많은 자비와 긍휼과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쁜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을 배역하였습니다.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이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보살펴주면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 주인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시고 거기에서 그들이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족하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죄악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인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패역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얼마나 자비롭게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친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냐고 우리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경향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범한 이 죄악과 동일하게 악한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그들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벌거벗겨진 채 이 사슬에 매여서 사로잡혀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경험했던 수치와 모욕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행한 것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 같은 수치와 모욕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복역의 때가 끝나고 해방의 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아주 멸망해야 될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절망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심판 가운데서 사라져야 할 그와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때를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 가운데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행할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참으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골짜기가 도드워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들에게 위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난당하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 위로의 말씀이 장차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성취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이 땅에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주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그 길이 예비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범죄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장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기 지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이 그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예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고비고비마다 이 슬픔의 이슬에 우리의 옷이 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이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자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에 대하여서 예언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어떤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을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그 영혼들이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그 영혼을 회복시키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그를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범죄한 우리 영혼에게 바로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은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도 풀의 꽃과 같다고 6절에서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바로 이 풀과 풀의 꽃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 인생은 참으로 의지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풀이 생생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힘이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풀의 꽃과 같은 그와 같은 조그만 인생의 영화를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이 매우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그 영화가 짧습니까? 풀의 꽃이 잠시 피었다가 곧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도 얼마나 쉽게 사라져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풀이 아침에 뵈면은 바로 햇빛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 인생도 하루아침에 끝나버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의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덧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고 또 우리 인생의 어떤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갈 때에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의 인생이 앞으로 창창하게 그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반기를 넘어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젊음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젊음의 때가 빠르게 지나가 버렸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로 자기를 인식했는데 이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힘써서 인생을 달려왔지만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인생에 이룬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제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와 같은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남은 인생도 별것 아닌 그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짧고 유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인식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도 헛되게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슬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육신적인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풀의 꽃같이 다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구원의 소망도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순간 한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들도 남아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인생의 어떤 새로운 길들을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길들은,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풍 마르고 꽃은 시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구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고 하고 있는데 무엇을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의 눈을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는 외침을 너희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그와 같은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와 같은 외침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보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위로를 얻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팔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목자같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들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신령한 것을 먹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굶주린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품 안에서 먹고 돌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한없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피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생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는 죄악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